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성전에 매미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의자와 모든 것들을 다 둘러푸십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전은 국회의사당 같은 곳입니다. 성전은 청와대와 같은 곳입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하나가 되어서 국가를 움직이는 그러한 큰 동력이 되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성전의 권위에 함부로 도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그 성전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으로서 성전을 대항하여 그 당시에 그 권위를 뛰어넘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일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예수님이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한 큰 일을 한 이후에 또 그 장소에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 다음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전 주변을 지금 거닐고 계십니다. 어쩌면 굉장히 의도적인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아이나다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러한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의 질문이지만 하나의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너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성전에서 그렇게 할 권세가 너에게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우리가 권위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티켓을 띌 때도 아, 저 사람이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잡을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 차를 잡을 수가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권위가 있어야지만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는지 없는지 아마 어제 모여서 그러한 논의를 많이 했던가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너가 무슨 권위로 어제 성전에서 그러한 일을 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생각하시고 예수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할 텐데 성전에서 너가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을 했느냐 분명히 물을 텐데 나도 그러면 이때 이 말을 내가 질문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모든 사역을 그냥 단순히 세례를 준 그 행위만 요한의 세례의 어떤 특별한 의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의를 가지고 세례를 준 것이냐. 여러분, 요한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입니까? 바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는 사역이 바로 요한의 사역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것은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엘리야로 왔는데, 이 땅에 지금 메시아를 선포할 사람으로 왔는데, 너희가 그러한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이 주어졌음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이러한 의미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저분의 그러한 신발끈도 내가 멜 수 없는 그러한, 나는 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지금 존경하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큰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믿고 있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 반면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33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보류하십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도 지금 판단을 보류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말하지 않으니 나도 말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판단을 보류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사역, 그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자연을 명령하여 자연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가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어쩌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미 그들도 익히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판단을 보류하신 듯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모두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사역을 다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질문하기 전에 다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시고 그 주님을 또 한 번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뻔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12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오늘 1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비유를 말씀하는 대상은 바로 정확합니다. 그들 누구입니까?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이 비유가 자기네들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인지할 만큼, 인식할 만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정말 요즘으로 하면 완벽히 갖추어진 그러한 포도원입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을 짜는 틀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망대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포도농장입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여성교회 주관으로 포도농장 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잘 갖추어진 것처럼 아마 지금 이 주인도 잘 갖추어졌을 것입니다. 농부들이 가서 특별히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가서 농사만 잘 지면 됩니다.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2절에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정말 현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비현실적인 비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소출을 주인이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계약입니다. 주인이 소출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줍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어떠한 그런 공장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소출을 원하는데, 아유, 우리 안 주렵니다. 내가 다 일해서 벌은 것이니 내가 다 갖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현실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진리이고 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이럴 사람 없습니다. 맨정신을 가진 농부라면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종이 오면 그 종에게 소출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농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지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가끔 안 좋은 농부 한 사람 두 사람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인이면 농부에게 포위를 베풀고 그가 일해서 당연한 그런 소출의목을 내가 요구했는데 종을 그 종은 누구입니까? 내가 보낸 종은 그 종은 바로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받고 그 종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것은 그 주인을 때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주인이었다면 우리는 당장 9절로 넘어갈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여. 그 주인이 그 농부를 진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뭐 또 주인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그 절차 안 해도 됩니다. 총 한 사람에게만 잘못하면 그냥 그 주인은 당장 와서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는 또 비현실적입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런데도 진멸할 그러한 진압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보냅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심지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농부가 하고 있는 행태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도 비현실적입니다. 주인이 한 그러한 행위 중에 가장 비현실적인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보낼 사람 지금까지 종을 내가 다 보내고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마가복음의 독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제자들이 하늘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 이 비유는 비현실적인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정말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넓게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를 때릴 때도 있었고 그들을 죽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내가 한 사람을 더 남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더 보내야 되겠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죽이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우리의 뜻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 이 비현실적인 비유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번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지혜가 필요함을 여러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현실적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잘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농부들은 진멸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헌신작처럼 그분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퉁이돌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것, 건축의 그 주춧돌로 세우셨다는 것, 11절에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너희가 무시했지만 너희가 버렸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시는 주춧돌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하나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또 한번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새롭게 건축하신 새로운 예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